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오늘은 시편 34편이 되겠습니다.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인데 구약성경 825페이지 시편 34편 1절부터 11절까지를 교독을 하겠습니다. 요절은 7절, 8절이 이제 요절인데 우리 1절부터 11절까지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들이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내었으니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 자녀들아 와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법을 너희에게 가르치리로다. 아멘. 우리가 지난주 그리고 그 지난주에 나눈 말씀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늘 문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 하늘이 열렸다는 이 말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머리 위에 하늘이 열려 있다는 사실은 이거는 이론적인 진리가 되면 안 되고 이것은 체험적인 진리가 돼야 합니다. 일상에서 우리가 실제로 경험하는 체험적인 진리가 돼야 된다. 오늘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가 됩니다. 체험적인 진리가 되어야 된다. 이제 이렇게 하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체험주의라고 표현을 할 수 있는 것이 있고 오늘 설교 제목에도 체험신앙 그리고 체험주의 이걸 이제 좀 비교를 이렇게 해놨는데 여러분 체험주의라고 우리가 말을 할 때에는 우리의 신앙에서 체험적인 영역이 있죠. 특별히 기도하면서 또 영적으로 종교적인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볼 때는 신비체험과 같은 이런 영적 체험이 있습니다. 이런 영적 체험 자체에 몰두를 하는 것은 그 자체만 몰두하는 것은 이것은 건강하지 못하죠. 이걸 이제 우리는 체험주의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체험주의를 추구하지는 않습니다. 여기서 체험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거는 뭘 말하는가 하니까 우리의 신앙 속에는 분명히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도하면서 체험하는 영적인 체험이 있습니다. 근데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는 중에 하는 우리의 이 영적인 체험, 종교적인 체험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생활 속에서 실제로 살아가면서 우리가 체험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건 삶에서 우리가 체험하는 그 체험이죠. 이걸 이제 우리는 생활 체험 이렇게 말할 수 있는데 앞에 여러분 보시는 대로 체험 신앙 이렇게 말을 할 때에는 이것을 전체를 우리가 통틀어서 우리가 생각을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체험 신앙이죠. 체험 신앙. 그 체험 신앙 속에는 영적 체험도 있고 생활 체험도 있습니다. 예. 삶으로 체험하는. 자, 그래서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어떤 이론 체계를 믿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이렇게 정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이론 체계를 믿는 것 아니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지식 체계를 믿는 것도 아니다. 예. 여러분 공산주의라고 할 때는 이것은 이론 체계입니다. 사람들이 만드는 어떤 지식 체계고 이론 체계입니다. 근데 우리가 믿는 것은 그것이 아니고 인격이 되시는 장엄한 인격, 완전한 인격이 되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신앙이라고 할 때에는 우리가 인격, 하나님 인격을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신앙이라는 것은 교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론 체계는 교재가 아니죠. 그냥 우리의 머리에 쌓는 것이지 그걸 교재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교통이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신앙은 그게 아니라 장엄한 인격을 믿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의 신앙은 교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교재라고 하는 것은 인격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요. 이 관계라고 하는 것은 당연히 경험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관계, 인격적, 전인적인 관계, 인격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전인적인 체험, 경험이 돼야 되고 또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자, 그런 의미에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체험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신앙은 체험이다 이거죠. 체험이다. 영적 체험, 생활 체험 다 통틀어서 신앙은 체험입니다. 그러니까 체험, 우리의 신앙은 체험은 되어져야 되고 또 체험되어질 수밖에 없고, 왜냐하면 인격이신 하나님을 믿으니까요. 자, 오늘 읽은 이 시편 34편 말씀도 우리에게 그걸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34편은 여러분 전체 22절인데 우리는 앞에 전반부만 읽었습니다. 시편 34편을 크게 이제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전반부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은 시인 자기 체험입니다. 자기가 어떤 체험을 했는지. 그리고 두 번째 12절부터, 우리가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12절부터 끝까지는 이 체험을 통해서, 뼈저린 체험을 통해서 시인이 교훈을 얻었는데, 그 교훈을 다섯 가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오늘 우리가 좀 내려놓고 앞에서 말씀하는 이 자신의 체험이 1절부터 11절까지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1절, 2절, 3절, 4절을 이렇게 읽어 내려가다 보면 여기서 내가라는 이 1인칭 나라는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는 이유가 뭔가 하니까 이 전반부가 자기 체험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러분 본문을 실제로 한번 우리가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절에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다. 자, 자기 고백이죠. 자기 체험입니다. 2절에 가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기가 체험했던 이 하나님을 자기가 고백하고 다른 사람에게 이것을 말을 하고 자랑을 했더니, 그랬더니 2절에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자기가 하는 이 간증이죠. 간증. 이걸 듣고서 곤고한 자들이 기뻐하더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곤고한 중에, 내가 곤고한 중에 하나님을 체험하고 났더니 그 체험을 공유, 간증을 하니까 옆에 믿던 사람들이 이게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우리들의 이야기구나라고 생각하고 와 하고 같이 영적으로 함께 일어나더라 이것이죠. 그래서 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자. 자기 체험입니다. 4절, 5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자기 체험이죠. 예. 자, 내가 하나님 앞에 했던 이 체험이 다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를 5절에 한번 더 말씀합니다. 5절을 한번 잘 보십시오. 그들이, 내 옆에 있던, 함께 믿던 이 사람들이 내 간증을 듣고 하나님을 앙망합니다. 주를 앙망하고, 자,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광채를 내었으니, 옛날 번역에는, 우리가 옛날 성경에는 광채를 입었으니, 이렇게 돼. 입었다는 표현이 저는 더 좋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간증하니까 내 간증을 듣고 옆에 있는 사람들의 얼굴이 반짝반짝 빛이 나더라 이거죠. 이게 여러분 간증의 효과입니다.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함께 이렇게 공유할 때 나만 사는 게 아니고 옆에 있는 사람의 얼굴에 빛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6절에 보십시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으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자기 간증인데,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도대체 무슨 간증이냐, 이 사람이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했느냐, 가장 자세하게 설명하는 구절은 7절입니다. 7절과 8절이 중요합니다. 자 여러분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 시인 자신이죠.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뺑둘러서 진을 치듯이 그들을 건지셨다. 더 자세한 경험이 뭔지는 우리가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이 시인이 하나님 앞에 했던 이게 경험입니다. 특별한 체험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천사가 나를 뺑둘러 진을 치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을 경험하면서 이게 기도 중에 했던 영적 체험인지 아니면 생활 속에서 실제적인 체험인지 뭐 어느 쪽이든지 상관없습니다. 하여튼 이들이 이 시인이 했던 경험입니다. 실제적인 경험이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나를 둘러서 진을 치고 나를 건져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이 사람이 이 경험을 하고 난 뒤에 우리한테 던지는 메시지가 8절 말씀인데요.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나처럼 이와 같이 맛을 보아서 알아야 되겠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그냥 아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는 특별히 강조를 해가지고 맛을 보라는 것이죠. 맛을 보라. 맛을 보아서 아는 거하고 그냥 머리로 아는 것은 이건 다른 것이다. 맛을 보아서 아는 것은 체험입니다. 맛을 보아서 아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맛을 보아서 아는 사람들은 9절과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어지는데 어떻게? 10절을 한번 보시면은요.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어요. 그러니까 젊은 사자보다 더 강력하게 변신을 하는 것처럼 강해지는, 이렇게 되는 것은 맛을 보아서 하나님을 기도 속에든지 생활 속에 쓰든지 체험을 해서 아는 그 사람들이 사자가 되어버린다 이것이죠. 자기의 이야기입니다. 자기의 이야기.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을 맛보아서 아는 것, 체험해서 아는 것,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이것이 기도 속에서 영적인 체험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서 실제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살면서 경험하는 체험일 수도 있고 결국은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맛보고 하나님을 체험하자. 네. 이게 오늘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라는 것이죠.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어느 국어, 실제로 국어 시간, 고등학교 국어 시간인데 국어 선생님이, 우리 교회도 국어 선생님들이 계시죠. 국어 선생님이 학생들 문학적 소양을 좀 이렇게 넓혀주려고 했던 것 같은데요. 시를 하나를 읽어주고 그 시의 제목을 맞춰라 이렇게 된 거죠. 맞춰라가 아니고 맞춰라. 맞춰라. 예. 이제 시의 내용을 가만히 들으면서 이 제목이 도대체 뭘까? 아주 짧은 시를 하나를 읽어줬는데 실제로 한번 들어보십시오. 그 시가 아주 짧은 시가 있습니다. 그대가 꺾어준 꽃, 시들 때까지 들여다보았네. 그대가 남기고 간 시든 꽃, 다시 필 때까지. 그냥 들으면 저게 뭘까? 뭐 누가 나한테 꽃을 하나 꺾었는데 그 꽃이 시들었고 그 꽃이 시들 때까지 끝까지 쳐다봤는데 그 꽃이 다시 피지도 않는 꽃을 계속 이렇게 필 때까지 쳐다봤다, 뭐 그런 내용이죠. 이걸 듣고서 제목을 맞출 수 있을까요? 그래서 매일 국어 시간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다가 어느 날 저걸 읽고 나서 선생님이 아마도 속으로 아마 오늘은 너무 어려워서 맞출 애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아무도 대답을 못해요. 근데 끝날 때쯤 돼가지고 어떤 애가 손을 들더니 답을 정확하게 맞췄습니다. 정답이 뭔가 하니까요. 첫사랑입니다. 첫사랑. 이걸 어떻게 알겠어요? 선생님이 수업이 끝난 뒤에 교무실로 불렀습니다. 야, 이걸 어떻게 맞췄냐? 그랬더니 얘가 하는 말이, 실은요, 얼마 전에 저 남자친구하고 헤어졌거든요. 근데 그 애가 꽃을 꺾어줬는데 그 꽃이 다 시들었어요. 근데 그 시든 꽃을 제가 버리지를 못하고 오늘도 매일 들여다봐요. 그 애가 자기 첫사랑이었던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와, 저게 신앙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 그러니까 사랑을 해봐야 이걸 아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문학적으로 분석을 하고 무슨 어학적으로 문학적으로 이걸 어떻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걸 찾아내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첫사랑을 해봤더니 예, 그랬더니 꽃이 다 시들어도 그 시든 꽃을 계속 쳐다보는 그 마음이 이해가 되더라 이거죠. 이 시가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여러분 체험주의가 되면 안 되지만 그러나 신앙 자체는 체험신앙이 돼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앞에서 말씀한 대로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이론 체계가 아니라 장엄한 인격, 위대한 인격, 인격이시기 때문에 그 인격을 아는 것은 이것은 실제로 교제를 하지 않고서는 알 수 없는. 그래서 오늘 맛을 보아 알아야 되겠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앙은 여러분 체험입니다. 체험. 중요한 성경 구절 우리가 두 구절을 우리가 꼭 같이 기억을 했으면 좋겠는데요. 한 달 정도 전에 우리가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을 읽었는데 그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아마 기억이 나실 것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 우리가 저거 여러분 묵상을 함께 했습니다. 주일 시간에.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과 경건에 속한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이 되고 어떻게 우리의 것이 되느냐. 그 다음을 우리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이는 그 다음을 한번 보십시오. 이게 어떻게 우리 가운데 우리의 것이 되는지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알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써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이 우리 가운데 오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알미라고 하는 것은 아마도 주일 시간에 여러분 아무리 강조를 하고 반복을 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이게 바로 알미라는 것이 머리에 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이게 교제를 말한다. 이게 교제를. 그래서 여기 알므로 말미암아 이것은 정확하게 말을 바꿔도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교제함으로 말미암음이라. 교통함으로 말미암음이라. 다른 말로 체험함으로 말미암음이라. 마리아가 수태 고지를 받을 때 내가 남자를 알지 못하니 할 때 그 알지 못하는 것도 남자라는 존재를 머리로 모른다 그런 뜻이 아니고요. 그게 아니라 경험적인 영역입니다. 체험적인 영역입니다. 만나서 교제를 해본 적이 없는 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의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하는 사람들만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교통하고 실제로 교제를 해봐야 체험을 해봐야 우리에게 주신 것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를 우리가 알게 될 것이다. 이 베드로후서 1장 3절 한절 말씀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신앙을 너무너무 잘 요약을 했습니다. 자, 뿐만 아니라 여러분 한 구절 더 있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 앞에 한번 보시면 예수님의 마지막 기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자 역시 뭐라고 돼 있는가 하니까 아는 것입니다. 아는 것입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기서 아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교제하는 것이다. 교제. 체험하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실제로. 위대한 그 신앙인이었던 그 파스칼입니다. 팡세를 쓴 사람, 블레즈 파스칼. 이 파스칼이란 사람이 하나님을 크게 체험하고 나서 그가 남겨놓은 짤막한 글 속에 그가 이 17장 3절 말씀을 인용을 합니다. 이 구절을 자기가 아마 깨달은 것 같아요. 영생이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교제하고 교통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체험하여 알지 못하면 영생을 가진 사람이 아닐지도 모르겠다. 신적인 생명을 누리지 못할지도 모르겠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맛보아. 자, 여러분, 위대한 신앙의 선배들이 신앙 일기를 쓰는 걸 여러분 종종 우리가 봅니다. 우리가 그 신앙 서적을 이래 보면 요한 웨슬레이의 무슨 일기, 데이비 브레이너드의 일기 해서 일기들이 많습니다. 우리나라에 번역을 안 됐지만 청교도들은 일기들을 많이 남겼습니다. 왜 이렇게 일기를 많이 쓸까? 여러분, 이것은 본인들이 후대에 무슨 역사를 남겨야 되겠다는 사명을 가지고 이걸 일기를 썼다기보다는요, 그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신앙관을 표현을 한 것입니다. 이게 뭔가 하니까 하루하루를 살면서 내가 오늘 살았던 이 하루는 어떤 하루인가 하니까 하나님과 교제하고 교통하는 이 하나님과의 교제의 체험으로 이루어진 이 하루였다는 것입니다. 이 하루의 의미는 하나님과의 동행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과의 경험입니다. 하나님과의 체험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기를 기록하면서 한번 더듬어 보면서 오늘 내가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 그러면서 하나님과 자신 사이에 살았던 그 하루의 삶에, 한마디로 체험이죠. 그러니까 신앙이 체험이고 신앙이 실제의 경험이다라고 하는 것을 몸소 실천해보고 싶었던 것, 그게 이제 자기들한테는 일기를 쓰는 걸로 나타났다 이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뭐 일기를 쓰면 더 좋지만 일기를 쓰든지 안 쓰든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일상을 어떻게 쳐다봐야, 일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체험하는 현장이 되는 것이다. 현장.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우리도 예를 들어서 내가 생활의 염려로, 먹고 사는 염려로 너무 마음이 무거웠는데 오늘 버스를 타고 가다가 밖을 쳐다보니까 공중에 새가 보였어요. 예수님 말씀이 생각이 났습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그러고 나서 잠시 묵상을 했더니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그러고 나서 다시 공중의 새를 보니까 지금 이곳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용기를 주고 계시는, 하나님 지금도 살아계시는구나. 그러면서 버스 안에 임재가 가득했다. 자, 여러분, 이 사람은 오늘 이 버스 안을 살아가는 이 짧은 시간 동안요, 하나님을 체험하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생활 현장이 체험 현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신앙은 체험이다 하는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느헤미야 같은 경우 한번 보십시오.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문이 불탔다는 소식을 듣고 너무너무 고민하고 근심하고 금식하고 고민을 하다가 그러다가 어느 날 왕의 앞에 갔는데 왕이 내가 뭐 도와줄 거 없겠느냐, 앞에 보십시오. 왕이 내게 이러시되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도와줄 거 없겠느냐. 자, 그러자 느헤미야가 왕에게 한마디 말을 하기 전에 아주 짧은 순간에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니까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도를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게 뭡니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왕이 자기에게 뭐 도와줄 거 없겠느냐라고 하는 그 한마디의 말이, 이게 하나님께서 지금 간섭하고 계신다는 것에 대한 일종의 체험이었습니다. 체험의 현장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왕에게 지금 한마디를 해야 되겠지만 아주 짧은 시간 그 자리에 계시는 하나님, 자기를 기억하시는 하나님,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 왕의 마음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 체험의 현장이죠. 그 하나님께 잠깐 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이게 느헤미야에게 있어서 신앙도 역시 체험이었습니다. 하루하루 그의 삶은 체험의 현장이었고 체험의 연속이었고요. 만약 그날 느헤미야가 일기를 만약 느헤미야가 썼다면 아마 이렇게 쓰지 않았을까요? 나는 오늘 왕 앞에서 하나님을 체험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나와 함께 계셨다. 내가 왕에게 대답하기 전에 내가 먼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렸다. 감사하다고 말씀을 드렸다. 내 눈에는 보이지 않으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한다. 뭐 이렇게 일기를 쓰지 않았을까요? 체험신앙이다 이거죠. 신앙은 체험입니다, 여러분. 기도 속에 우리가 체험해야 되고요. 그리고 생활 속에 체험해야 되고. 어떻게 하든지 체험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그리고 살아가고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여러분 앞에 살짝 언급한 것처럼 말이죠. 이 체험을 하는 신앙은 이게 우리 개인의 신앙으로 끝나지 않고 이게 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옆에 사람 영향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소위 말하는 간증입니다. 여러분 간증. 우리가 간증 이렇게 하면 무슨 대단한 체험을 하지 않으면 간증을 못할 것처럼 생각하는 그건 여러분 대단히 잘못된 것이고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서 소소하게 체험하고 그리고 우리의 기도 속에 오늘 아침에도 내 마음에 기도를 도와주시고 감동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내가 체험했던 그 하나님을 매일매일 간증할 수 있는 것 간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간증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다시 되찾아야 되는 것이 바로 이 간증입니다. 간증 문화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역 예배가 얼마나 좋은지 그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구역 예배 속에서 우리가 무슨 대단한 간증을 할 필요가 없어요. 뭐 있으면 뭐 하면 되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매일매일 우리가 하는 이 간증이 우리 구역 예배 속에서 이렇게 나누어질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아까 우리가 여러분 읽었던 말씀 있죠. 우리가 5절 말씀 아까 기억이 나십니까? 그들이 주를 내가 간증을 했더니 그들의 얼굴에 광채가 났다. 이렇게. 그들의 얼굴은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네. 이게 개인의 간증이 아니라 이 개인의 간증이 우리의 공유되는 우리의 것이 되어가지고 너의 간증이 나의 간증이 되고 너의 체험이 나의 체험이 돼가지고 간증을 했던 사람만이 아니라 이걸 듣는 사람들이 같이 함께 와 하고 일어나는 이게 앞에 우리가 읽었던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 말씀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그 말입니다. 그 말 우리가 여러분 구역 예배를 이제 시작을 하는데 구역 예배 시간에 여러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간증을 하도록 애를 쓴다는 것은 간증 자체가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렇죠? 그렇게 살려고 애를 써야 그런 간증이 우리 가운데 나오게 될 것입니다. 매일 하루를 살면서 오늘 하루에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체험할까?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까? 하루를 끝내면서 우리가 다시 돌아보는 그게 이제 신앙 위인들이 썼던 그 일기라 그랬는데 우리도 일기 쓰면 되죠.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렇게 살자는 것입니다. 영적인 체험, 생활 체험, 우리 신앙이 체험 신앙이 되도록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집중을 할 수 있다면 우리의 인생은 분명히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 구역 예배도 달라질 것입니다. 일본 기독교의 글쎄요, 제 생각에는 일본 기독교의 자존심이라고 정말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 있고 죽다가 살아난 자기 아마 폐병이죠. 그리고 그 병자들의 고름을 정말 입으로 이걸 빨아내면서 그들을 도왔던 일본 사회봉사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가와 도요 있고 위대한 일본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런데 이 일본의 그리스도인 이 가가와 도요히코가 노년에 말이죠. 책을 한 권을 쓰는데 아마 그리스도교 입문인가 하는 제목 제가 이 가가와 도요이코가 그 책에서 자기 이야기를 한마디 이렇게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참 그 마음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뭐라고 되어 있는가 하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에 제가 그 자막도 한번 좀 부탁을 해놨는데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가와 도요이코가 노년에 자기가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나는 15살부터 60살이 된 지금까지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에 안겨서 살았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안겨서 자기가 하나님의 품에 안겼대요. 완전 한평생이 하나님의 품에 안겨 살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 즐거움의 하루하루를 의미 깊게 살아왔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품에 안겨가지고 매일 사는 삶이 너무너무 행복했더라는 것입니다. 이게 자기 인생입니다. 돌아보면 자기 인생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가난함이 가난함이 아니었다. 쓸쓸함이 쓸쓸함이 아니었다. 죽음에 매달려 있을 때에도 헌병에 끌려갔을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나를 특별한 사람인 것처럼 강하게 만들어주었다. 참 여러분 저는 참 이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나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절대로 특별한 사람이 아닌데 자기를 매일매일 이렇게 감싸는 이 하나 자기를 품에 안으신 이 하나님의 사랑이 그 사랑이 자기를 마치 특별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더라는 것입니다. 삼손처럼 특별하게 강한 사람처럼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예. 그러고 나서 이분이 이런 말을 합니다. 한번 들어보십시오. 나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어버릴 정도로 예수님은 항상 나와 함께 살아계셨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제가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면 인간적으로 볼 때 예수님은 분명히 2000년 전에 이 땅에 살았던 유대에 살았던 유대인이었다 이거죠. 그런데 가가와 도요이코가 하는 말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자기한테는 2000년 전에 살았던 그분이 아니고 그분은 살아서 항상 살아서 나와 함께 계셨기 때문에 그분이 2000년 전에 유대인이었다는 사실을 자기는 한평생 망각을 하면서 살 정도로 그 정도로 그 하나 예수님께서 가까이 성령으로 가까이 자기 속에서 매일매일 자기와 함께 동행하고 같이 사는 경험, 체험 이게 매일 이루어지다 보니까 자기는 그렇게 자기 일생을 살았노라. 나는 하나님의 품에 한평생 안겨 살았노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다 끝날 때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의 인생은 정말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에녹과 하나님이 동행했다는 말이 무슨 말이겠습니까? 이 말씀이겠죠. 여러분 인생이 무슨 거창하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매일매일 하루하루 드리는 우리의 하루의 삶입니다. 그리고 새벽기도입니다. 새벽기도와 함께 하루를 시작하여 하루를 사는 그것입니다. 그거 그 속에서 오늘도 하나님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기도 속에서 체험하고 생활 속에서 체험하는 것입니다. 가가와 도요이코의 예를 들었지만 사실은 사도 바울도 똑같은 고백을 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인생의 제일 마지막 순간에 무슨 이야기를 해요? 디모데후서 4장 17절에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심은 나로 말미암아 선포된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도록. 저게 무슨 이야기냐?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 이건 바울이 과거를 돌아보는 이야기입니다. 나를 힘들게 한 사람도 많았고 나를 반대한 사람도 많았는데 내가 죽을 고생을 했는데 지금 돌아봤더니 그게 아니었고 그때에도 주께서 내 곁에 서서 나에게 힘을 주셨는데 그것은 나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고 내가 사자의 입에서 건짐을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 가가와 도요이코하고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의 메시지는 간단하지만 강력합니다. 신앙은 체험입니다. 체험. 신앙은 머릿속에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가 체험해야 돼. 왜냐하면 하나님은 이론체계가 아니니까요. 공산주의는 이론체계지만 우리 하나님은 이론체계가 아니기 때문에 머리에 담고 있어가지고는 이게 영생이 아니다 이거죠. 교제입니다. 교제. 오늘 하루도 교제하며 하루를 살고 교제하는 가운데 기도하고 우리의 삶의 전 영역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흔적이 되고 그것이 하루가 하루가 모이고 또 하루가 모여서 우리의 일생이 다 끝날 때에 와, 내 인생은 정말 하나님 앞에 한평생 품에 안겨 살았던 인생이다. 여러분, 이런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